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또 제한된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점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일상화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까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있으면은 당장 그 길로 가십시오. 뭐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된 그런 이 땅에서의 가장 잘 사는 삶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사도 바울이 애가 타서 속이 터지도록 하는 말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 없이 그렇게 사느냐?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큰 의문거리예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잘 사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이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 과연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받고 사는 거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때 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 뭐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 그런 뜻 이상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다, 시간을 건져 올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붙들다, 어떤 의미에서 기회를 선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었습니까? 시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제는 건져 올려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시간. 우리가 시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두 가지 시간 개념, 누구에게나 있는 24시간의 물리적 개념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으로 잇대어지는 접속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시간이 바뀌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시간까지 구원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건져 올리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떠내려 보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마치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시간 자체를 건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야 할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이에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악한데 악한 결과가 뭐겠어요? 궁극적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때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대, 이 세대가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처럼 건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건져 올리는 시간, 그리하여 흘러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 접속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라 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혜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덤벙덤벙 살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그야말로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제발 좀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지혜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삶이지만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다하는 그런 삶으로 치닫는 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고 또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지혜로운 삶을 집 짓는 데 비유를 해서 결론 내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결론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다 들은 대로 사는 것을 그분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가르친 말, 내가 내게 일러준 말, 그 말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둥 말은 둥 귀전으로 흘려듣고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반석 위에 집과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튼튼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는 집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따라서 잘 사는 것,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지혜로운 걸음이어야 하고, 그 지혜로운 걸음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고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다 전하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보다도 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면에 지혜 있는 삶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건 결국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물이 늘어나니까 곳간을 늘려야 되겠다. 무슨 뭐 보니까 뭐 은행 어제 구좌가 무슨 뭐 계좌가 46개 뭐 이런 장관 후보자도 있던데 곳간 늘려 짓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뭘 하겠냐?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 영혼의 주인이 너를 불러가면 도대체 그건 누구께 되겠냐?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보증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도 후기 자본주의, 그것도 더욱 후기 금융 자본주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뭐 의지하는 게 재물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걸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것은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 재물이 마치 나를 구원할 것처럼 살지 않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얼마나 대비되는 삶이냐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이유는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 지혜롭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지혜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려졌던 시절에 솔로몬 한번 만나겠다고 이 스바의 여왕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한번 지혜를 확인하겠다고 그런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했지만 그렇게 지혜로워졌을 때 그 지혜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먼 여행을 다녀왔던 한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바꾼다 한들 그게 왜 어리석은 일이 되겠냐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꾸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밭에 보화를 샀다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그건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투자했으라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떠내려보는 삶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지혜로워지기는커녕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악한 시대에 접혀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식 교육에다가 쏟아붓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 많은 학교 교육을 받고 그 많은 지식적 교육을 쌓았다 한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행태를 많이 보냔 말이에요. 주위에 그렇게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답습하거나 되풀이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런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난 놀라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진정 참된 지혜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조차도 인간 자신에 대한 해독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강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소중한 게 없구나.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그거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금 발견하지 못한 걸 지금 우리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그 지혜와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따라서 그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 그는 어떤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란 고난이 아니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건 축복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 그가 걸어가는 생애를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그는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건져 올리는 인생으로 접속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접속된 시간은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영혼에 편입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라도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이 내 주관이건 다른 사람의 주관이건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영혼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혼의 삶을 증명하는데 그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인가요?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재판받는 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가 어떻게 시간을 건져 올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신문받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간증하고 나서 쭉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변호 신문하는 과정에 자기 변호나 할 일이지 왜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26절 우리가 28절 26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 집 죄수 신분이에요. 신문 받는 주제예요. 그러나 그는 이 시간조차도 그냥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조차도 그는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는 감옥에 재수된 이 기회조차도 이 기회를 선용하여 이 기회를 붙들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의 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로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마지막 로마에서 그는 어떻게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의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으로 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냥 석방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그는 감옥의 시간을 썼다.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말미에요.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들의 기록,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란 일반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탕류처럼 흘려보낼 때 마치 샘의 근원, 맑은 샘물이 샘솟듯 터져오르는 샘의 근원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의 근원인 영원의 시간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아끼라는 이유는 때가 악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는 삶의 모습은 이루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찾아 읽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떠내려가는 시간을 쓰고 있을 때 우리의 24시간, 아니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은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따라서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사는 두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로워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주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가고 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분의 뜻을 모르겠다. 길을 놓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이것이 죄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정욕이, 내 욕망이, 내 탐욕이 집요하게 그걸 추구할 때는 그 욕망을 끊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고자 하는 것과 상충될 때 내 뜻을 꺾고 내 욕망을 끊고 내 탐욕의 씨를, 저 뿌리를 뽑고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을 제대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회를 그냥 땅에 파묻어버린, 그래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 맞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용할지도 모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조차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취미 조금 저 취미 조금,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한다면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삶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의 뜻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사실은 밝혀놓고 있어요. 주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볼게요. 4장 3절부터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게 거룩한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끗한가, 정결한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여러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죠. 우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러지겠어요. 이 거룩이라는 잣대가 분명하기만 하면은, 이 잣대를 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혼동에 휩싸이게 됩니까?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휘둘리면서 상황 윤리적 존재가 되고 마는 까닭은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가 너무 버겁다고 포기한 탓에 그냥 휩쓸리듯 쓸려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듯 거룩함, 그 다음에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라는 것도 무슨 예의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음란을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음란도 있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은 다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적인 음란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면 우리는 이미 음란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면 우리의 몸도 어딘가를 향해서 간음하고 있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뜻을 분별하는 게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내뿐이겠습니까?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우리가 깨끗하게 대할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대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왜 가장 소중한 이 저 배우자라는 존재를 남만큼도 못 대하고 살면서 남의 자녀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하대하고 살면서 가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무너뜨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다. 세욕을 쫓는 삶,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는 것, 형제를 해치는 것, 형제를 음해하는 것, 그건 다 분수를 몰라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상의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어디 사흘간 금식기도 한다고 무슨 금식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그 거룩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어쩌면 충분한데 이거는 다 젖혀놓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뭐 어디 해외까지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가봐야 뭐 그래서 그 거기서 또 뜻을 뭐 발견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거룩은 분별될 수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이란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뭐 시간이 얼마나 지금 빨리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지가 벌써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훌쩍 지나갔잖아요. 뭐 정말 생각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몰라요. 또 나이가 조금씩 들면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속도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래요. 월, 화,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숨 돌리면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대.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리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쫓기는 삶의 궤적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의 궤적들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쁘고 쫓기고 그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실로 잘 사는 삶이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사는 삶인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에 어긋난 것만 우리가 출연해도 얼마나 시간에 여유가 생기겠어요.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정작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봅니까? 우리가 한번 쓰고 있는 시간들을 쭉 보면은 하루에 30분, 15분 성경 읽는 시간을 내지 못해서 쩔쩔 힘들어하는 분들의 시간을 한번 속속들이 본다면은 아마 어이없을 거예요. 그냥 내다 버리듯이 버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우리가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위한 세 번째 걸음은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워라. 뜻을 분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늘 듣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뜻밖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런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둘이 딱 갖다 붙여놨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전혀 상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조금 흡사한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가는 것과 정말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 길이 이렇게 상반되듯이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과는 정말 달라도 너무 상반된 걸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비유가 되는 것이죠.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술이 취하면 뭐 그냥 얼마나 말이 많아집니까? 얼마나 실언이 많아져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까? 술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가 있어요? 절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술은 우리의 정말 이 중추신경계를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술만 그럴까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어쩌면 마약에 취하지 말라, 어쩌면 돈에 취하지 말라, 어쩌면 권력에 취하지 말라, 어쩌면 인기에 취하지 말라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전체 신경계가 마비되듯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 결코 가서는 안 되는데 기어이 그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말려도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마비되었으니까. 이미 중독되었으니까. 우리가 단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지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열리는 내적인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성품과 인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성격이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어쩌면 성령을 가둬놓고 자기가 스스로 날마다 제한하고 있는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도록 자기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그 막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고 향기로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우리 밖에서 열리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밖에서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급격히 변화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전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안한지를 구별하는 게 너무 쉬워요.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뀐 만큼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바뀐 게 전혀 없다? 그럼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내 삶과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과 삶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 삶이 어떻게 증언되었냐? 누구의 삶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으로 바뀌도록 도와주는 흔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내만 시간을 건져 올리고 혼자서 낚시질 한 것만 끝이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이 삶의 모습이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증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 술만 좀 취해도 계속해서 사람한테 술을 먹여요. 뭐 제가 술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혼자서 먹지 않아요 술. 꼭 누구를 먹인다고 늘 술집에 끌고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변화를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절대로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건져 올린 증언, 간증을 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건져 올린 시간들이 어떻게 영혼의 시간으로 변화했는지, 어떻게 내 물리적인 시간이 초시간으로, 초월적인 시간으로 전환되었는지, 변환되었는지를 그는 날마다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아니 살게 될 때 첫 번째는 지혜롭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변화가 없나? 나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밋밋하나? 내 삶에 아무런 열매나 변화가 없나? 왜 나는 나한테 와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나? 왜 한번 교회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나? 이걸 여러분이나 제가 궁금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면은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상상이 안 가십니까?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조차도 영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시간이. 시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죽었던 시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은 누군가의 시간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앞서간다고 말합니까? 나중되었지만 그가 이미 죽은 것만 같은 시간, 산산조각이 난 것만 같은 시간,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는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이 미래의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 시간이 영혼을 향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언제 예수를 믿건 그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시간은 건짐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관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적인 관점은 세상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예수 믿었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있나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었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이 모습이 19절 20절 예배자의 모습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고 내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고 입술에서 찬송이 흘거리기 시작이 되고 이게 곧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기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지만 우리가 시간을 더욱더 건져 올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건져졌을 때 과거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미래의 미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해석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을 보더라도 아무리 안타까운 일을 겪더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감사하기로 결정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시간을 건진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이 해석된 사람은 더 이상 남의 해석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 모르는 일, 알 수 없는 일 그런 모든 신비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것이 빚어질 것이고 그 시간들조차 구원받게 되면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연결되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핵폭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 들고 신앙생활 시작하지만 여기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화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이삭을 봤습니까? 무슨 야곱과 요셉을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모세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다윗의 사정과 형편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본 적도 없고 바울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과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들만의 삶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들의 삶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시간 속에서 다 해석되는 일들이에요. 건져 올려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마치 드러나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이 될 때 우리는 피차 복종이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피차 직장의 상사가 부하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을 건져 올렸을 때 일어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변화가 기대가 안 되십니까? 아니 이런 변화가 기쁘지 않단 말입니까? 가슴을 칠 일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뭐 제프 베조스를 추월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나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 사람의 꿈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예요. 이 인류를 자기가 목적하는 시간까지 화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버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까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인간에게 닥쳐올 대재앙의 시간을 조금 늦추고 그 시간 동안 그는 SpaceX, 뉴럴링크 이런 끊임없는 회사들을 만들어가면서 인간을 어떻게 화성으로 이주시킬 것인가? 다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냉소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더 많아져서 1등이 됐건 2등이 됐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도대체 이 화성의 인구 몇을 데려가서 인간을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게 그런 지금 보기에 우리가 환상적인 그런 꿈을 꾼다고 그의 모든 삶을 지금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한때 일주일에 120시간 일했더라고요. 지금도 90시간 줄여서 90시간 일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건져 올려서 미래에다가 접속시키더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가지고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해서 테슬라를 위해서 무슨 스페이스X를 위해서 뉴럴링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꿈 하나, 화성에 가는 꿈 하나. 우리 천국 가는 게 화성 가는 것보다 못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건져 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건져 올린 시간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샘솟고 사랑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 몸을 하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 결단코 주님께 드리는 것 손해가 아니라는 것 주님 깨달았사오니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찮은 우리 인생 주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건져 올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렇게 건져 올려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말 의의 옷으로 의의 무기로 쓰게 하신 이 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주님 계획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붙들린 삶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생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분명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지를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이렇게 건져 올려진 시간이 영혼에 접속되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이 마치 허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어떤 것도 허비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 아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생애의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 그 걸음이 영혼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생명으로 잉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